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은 러시아에서 도입한 S-300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실전 배치했다고 호세인 대흑한 이란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대흑한 장관은 어제 이란 관영 언론에 적어도 한 기의 S-300 시스템이 카탐 알 아비아 기지에 배치됐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올해 말까지 이란에 적어도 4기의 S-300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추가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란은 지난 2007년 러시아와 8억 달러 규모의 S-300 시스템 구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의 항의가 빗발치자 2010년 이를 보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세계 주요 6개국 사이에 핵합의가 이뤄지자 러시아는 지난해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전격 해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엘리자베스 트리도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S-300과 같은 정교한 장비가 이란에 판매되는 것에 반대하지만 이는 핵합의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맞서 공동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늘 일본과 한국의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이시카네 기미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먼저 전화통화를 갖고 이 같은 뜻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시카네 국장은 이어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전화회담에서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3국 수석대표들은 각각 이뤄진 이번 전화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노동당 대회와 관련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석대표들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나 6자회담의 공동성명을 존중하도록 북한에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북한 정세와 관련해 3국이 긴밀히 연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중국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장가오리 중국 부총리는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중국 경제는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6.5에서 7%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부총리는 특히 세계 경제 회복은 더디고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중국 경제는 탄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브라질 상원에서 오늘 대통령 탄핵안 표결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지우마 후세프 대통령의 직무 정지 시한이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세프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관한 상원 표결과 탄핵 재판 개시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아침 일찍 이뤄질 전망입니다. 브라질 언론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표결에서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훌쩍 뛰어넘는 50명이 찬성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대통령 선거 기간 열악한 국가 재정 상태를 감추기 위해 자금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제 실시된 웨스트버지니아주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버니 샌더스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미국 내 제2의 석탄 생산지인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샌더스 후보는 이날 51.4%의 지지를 얻어 36%에 머문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샌더스 후보는 16명의 대의원을 더 확보하게 돼 전체 대의원 수가 1,430명에 도달했습니다. 반면 클린턴 후보는 11명만을 더 얻는 데 그쳐 1,716명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경우 단독으로 경선에 나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어제 웨스트버지니아에서 76.9%의 지지를, 또 같은 날 실시된 네브라스카주 예비선거에서는 61.4%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시아파 지역에서 오늘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50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공격은 바그다드 북부 시아파 지역인 사드르시의 한 시장에서 사람들로 붐비는 아침 시간대 벌어졌습니다. 현지 의료진과 관리들은 이번 공격으로 사망자 외에도 적어도 40명이 부상했다며 사망자 수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기 저 수많은 별들 가운데 이 지구와 비슷한 별이 또 있지는 않을까?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한 사람들이 저 별 어딘가에 살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들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지구와 중력이나 온도와 같은 여건이 비슷한, 그래서 생명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 이른바 외계지구가 무려 1284개나 더 발견됐다고 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이용해서 관측한 자료를 공개한 것인데요. 특히 이 가운데 550개는 지구처럼 암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9개는 물이 존재할 가능성, 또 지구와 비슷한 크기는 100개가 넘는다고 하네요. 보통 빛의 속도로 1년 정도 걸리는 시간을 1광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관측된 별들 가운데 가장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었던 케플러 452b는 태양으로부터 1400광년 떨어져 있지만 이번에 발견된 행성들은 지구로부터 약 11광년,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바로 옆 동네라고 할 만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네요. 가까운 어딘가에 우리와 비슷한 누군가를 만날 날, 이제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3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5월 12일 목요일 북한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북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점차 흐려져 평안남북도는 밤부터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5도를 기록하겠네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까요?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4도, 신의주도 역시 12도에서 1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1도에서 20도, 함흥은 11도에서 2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8에서 1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별이 총총히 떠있는 밤 하늘에 아주 잘 어울리는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던 맥클린이 부릅니다. 빈센트 함께 감상해보시죠.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 in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in, weathered faces lined in pain, are sooth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was true And when no hope was left in sight On that starry, starry night You took your life as lovers often do But I could have told you, Vincent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you Starry, starry night Portraits hung in empty halls Frameless heads on nameless walls With eyes that watch the world and can't forget Like the strangers that you've met The ragged men in ragged clothes A silver thorn, a bloody rose Lie crushed and broken on virgin snow Now I think I know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re not listening still Perhaps they neve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죠.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본 히로시마 방문 계획이 확정된 데 대해 히로시마 원폭 생존자들이 남다른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차량폭탄 공격이 발생해 최소한 50명이 숨졌고요. ISIL 합류를 목적으로 시리아로 향하려던 호주인 5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또 브라질에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임박했다는 소식 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 간다 안 간다 말이 많았었는데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계획 확정이 됐군요.
네, 1945년 8월 6일과 9일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차례로 떨어뜨린 원자폭탄은 곧이어 15일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냈고요. 이게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 사건은 또한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배 체제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한민족에게도 의미가 큰 사건이었는데요. 특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은 이후 방사능 피폭자 등을 포함해서 도합 14만여 명의 사망으로 이어져서 역사에 커다란 흔적을 남겼습니다.
네, 자, 이 원폭 투하가 전범 국가인 일본의 확장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또 이 수많은 연합군 장병들의 인명 피해를 막았긴 했지만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점도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인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원폭 투하에 대한 사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측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요. 일본 정부도 사과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 내부에서는 과거사를 들춰낼수록 같은 기간 동안에 일본이 한반도와 아시아 각 지역에서 향한 행한 압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그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 계획에 원폭 희생자들이 남다른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 보도도 있는데. 자, 히로시마 현지 주민들의 반응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네,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인 올해 79살의 게이코 오구라 할머니는요. 죽기 전에 미국 대통령을 꼭 만나고 싶다. 현직 대통령의 얼굴을 꼭 보고 싶다면서 사과를 바라는 건 아니다. 정말 아니다. 다만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땅을 밟고 서서 희생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라고 B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오구라 할머니는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을 때 8살이었습니다. 당시 원폭 투하 지점에서 2.5km 떨어진 곳에 있었던 오구라 할머니는 사방이 깜깜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오직 정적만 흘렀다.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네, 자, 방문 자체가 이 민감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히로시마 방문 결정의 배경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죠.
네, 일각에서는 이번 히로시마 방문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역점 정책 추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특히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을 막고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원자폭탄 투하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북한의 핵 개발 의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지난해 체결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제2차 세계대전 종군 위안부 합의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번 히로시마 방문 결정에 탄력을 줬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어제 왜 오바마 대통령은 히로시마에 가야만 하나라는 제목으로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보낸 기고문을 보도했는데요. 셔먼은 현재 미국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의 외교참모를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셔먼은 이 기고문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불안한 점이 있지만 동아시아 지역 안보를 위한 두 나라 협력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사과와 용서만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셔먼이 이 기고문을 통해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치적인 용기로 인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히로시마 방문 결정을 내리기 쉬웠을 것이라고 밝힌 점입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히로시마 방문에 대해서 그 밖에 또 어떤 그 반응들이 있나요?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총리의 하와이 진주만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
일본의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오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아베 총리가 진주만을 방문하는 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오는 11월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진주만으로 곧장 향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네, 자, 태평양 지역에서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곳이 이 히로시마라면 시작된 곳 진주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본은 1941년 12월 8일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미 해군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그렇게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거죠.
예.
니혼 게이자 신문은 아베 일본 총리의 진주만 방문 계획과 관련해서 미일 정상이 태평양 전쟁을 상징하는 장소를 교차 방문함으로써 양국이 과거의 적대 관계로부터 오늘날 강력한 동맹 관계로 전환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총리의 진주만 방문을 검토한 일이 없다고 니혼 게이자의 보도를 일단 부인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또 차량 폭탄 공격이 발생했군요.
네, 오늘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차량 폭탄이 터져서 최소한 50명이 숨졌습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바그다드 동부 시아파 집단 거주지인 사드르시의 한 시장에서 이날 아침 폭발물을 적재한 승용차가 폭발했습니다. 시장에 인파가 붐비던 시간에 이번 사건이 발생해서요, 최소한 40명의 부상자도 함께 발생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중상자가 적지 않아서 갈수록 희생자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자,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졌습니까?
근데 아직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단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이 이 일대에서 비슷한 형태의 공격을 계속해왔습니다. ISIL의 공격은 특히 시아파 거주 지역에 집중돼 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ISIL에 합류하기 위해서 호주인들이 밀항까지 시도했다고요?
네, 호주인 5명이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합류할 목적으로 밀항을 시도하다가 오늘 호주 사법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호주 최북단에서 길이 7m에 불과한 소형 선박을 이용해서 바다 건너 인도네시아로 가려다가 체포됐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요. 이들은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항공편으로 최종 목적지인 시리아로 향하려던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이 호주 태생의 ISIL 고위 모병 책임자가 미군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네.
이 호주에서 잇따르고 있는 테러 조직 연계 활동 소식 좀 자세히 살펴보죠.
네, 이날 호주 경찰은 ISIL에 가담하려던 21살부터 33살까지의 호주 남성 5명을 북부 퀸즐랜드주 케언스에서 체포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남부 멜버른에서 낡은 차에다가 작은 배를 매단 채 호주 대륙 북부 해안까지 약 2,800km를 이동했습니다. 이후 북쪽 끝에 있는 퀸즐랜드의 케이프 요크로 다시 이동해서 또다시 배로 약 2,500km 떨어진 인도네시아로 밀항할 예정이었습니다. 조지 브랜디스 호주 법무장관은 이들이 이미 극단주의 단체에 합류할 것으로 의심돼서 각각 여권이 취소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최근 몇 주 동안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다고 호주 경찰은 밝혔습니다.
네, 자, 이미 이 여권이 취소된 상태였다면 ISIL과 관련된 의혹 때문에 당국의 관심을 끌어왔던 사람들이란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무사 세란토니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인물의 경우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하드, 즉 성전에 참여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독려한 강경파로 확인됐습니다. 세란토니오는 지난 2014년에 필리핀에서 한 차례 체포된 적이 있고요. 이 때문에 멜버른으로 추방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호주 경찰의 발빠른 이번 대처가 이 자국 출신 테러 분자의 본격적인 활동을 예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네.
자, 호주에서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셰인 패튼 빅토리아주 경찰청장은 주목 대상인데다가 여권까지 취소됐던 이 사람들이 호주를 출발해서 시리아로 가려 한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주 당국은 잠재적인 테러범이 배편으로 호주를 떠나서 테러 조직 합류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닐 거겐 호주 연방 경찰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에 대해서 테러 조직에 매우 헌신적인 열성적인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호주 정부는 이 테러 예방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진행 중인 거죠?
네, 호주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광범위한 대테러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테러 활동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의 근거지를 호주 전역에 걸쳐서 수차례 급습했고요. 이 과정에서 호주 국내 테러를 모의했거나 이라크와 시리아의 무장 조직과 연계된 의혹을 받는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브라질 소식인데요. 이 디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임박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디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개시 여부를 놓고 오늘 브라질 상원에서 표결이 진행됩니다. 찬성이 다수면 곧바로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대법원이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현재 브라질 상원의원 81명 가운데 약 50명이 찬성 의사를 나타내서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이 맡게 될 탄핵 심판은 길게는 6개월 동안 진행되는데요. 대법원에서 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다시 말해서 대통령 탄핵 요청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브라질 상원은 최종 탄핵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3분의 2가 찬성하면 호세프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네. 자, 이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 위기까지 몰린 이유가 뭘까요?
네,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 2014년 대통령 재선 선거 운동 당시에 회계 적자를 감추기 위해서 인가받지 않은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대통령 탄핵감인지에 대해서는 각가지 다른 의견이 있지만 브라질에서 지금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고 또 부패가 가중되는 데 대한 대중의 분노가 또 치솟는 상황이어서 호세프 대통령은 조만간 권좌에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군요.
예.
자, 호세프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도 대법원의 탄핵 심판 개시와 함께 자신의 직무정지가 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요, 호세프 대통령은 얼마 전 측근들에게 대통령직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상원의 표결로 탄핵 심판이 열려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호세프 측은 탄핵의 위법성을 끝까지 따질 계획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정부 측 변호인을 맡게 될 주제 에드와르드 카르도주 전 법무장관은 호세프 대통령은 상원 표결 이후에도 법정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네, 어제 웨스트버지니아주와 네브라스카주에서 열린 경선 결과 먼저 살펴보고요. 미네소타주에서 열리고 있는 테러 관련 재판 소식에 이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군사대학이 무슬림 여학생의 히잡 착용 요청을 거부했다는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먼저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살펴볼 텐데요. 어제 웨스트버지니아주와 네브라스카주에서 예비 선거가 열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51% 지지율을 보이면서 36%를 얻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15% 격차로 눌렀습니다.
네, 자, 앞서 여론조사에서 샌더스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한 4%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최종 결과는 예상보다 큰 격차로 이어졌군요.
그렇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어젯밤 미국 서북부 오리건주에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요. 경선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 없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이날 승리 연설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의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이 샌더스 후보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our message to the Democratic delegates who will be assembling in Philadelphia.
네. 클린턴 후보와 여러 가지로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한 가지 면에서만은 의견이 일치한다고 샌더스 후보가 말했는데요. 이 바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물리쳐야 한다는 점이란 겁니다.
네. 자, 미국 선거에서는 높은 지지율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대의원을 몇 명이나 확보하느냐, 이 문제인데 웨스트버지니아주는 대의원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승리한 후보에게 대의원을 몰아주는 게 아니라 이 지지율에 따라서 배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클린턴 후보가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패했지만 대의원 수를 늘려갈 수 있는 겁니다. 샌더스 후보는 어제 대의원 16명을 얻었고요. 클린턴 후보는 11명을 추가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기 위해서는 대의원 2,383명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클린턴 후보가 대의원 수에서는 훨씬 앞서 나가고 있죠.
네, 이 슈퍼 대의원을 포함해서 현재 필요한 대의원의 94%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슈퍼 대의원은 이 전현직 의원과 주지사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그 주의 경선 결과에 상관없이 지지 후보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가 확보한 대의원은 슈퍼 대의원을 합 할 경우 500명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상태로는 클린턴 후보가 이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을 게 거의 확실합니다. 샌더스 후보가 이기려면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80% 이상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모두 승리해야 합니다.
네, 이 샌더스 후보는 그동안 민주당의 슈퍼 대의원 제도를 비판해 왔는데 이 슈퍼 대의원을 제외하고 일반 대의원 수만 따지면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이 대의원 300명 정도로 줄어드는데요. 이 샌더스 후보 후보는 하지만 전당대회 전에 일반 대의원 수에서 이 클린턴 후보보다 앞서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샌더스 후보는 자신이 승리한 주에 속하는 슈퍼대의원들은 이미 클린턴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더라도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샌더스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슈퍼대의원들이 마음을 바꾼 예가 있나요?
네, 2008년 민주당 경선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이 경선 초기에는 많은 슈퍼대의원이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는데요. 나중에 바락 오바마 후보가 앞서 나가기 시작하자 이 오바마 후보 쪽으로 슈퍼대의원들이 돌아섰습니다. 샌더스 후보 측은 11월 본선거에서 더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샌더스 후보가 클린턴 후보보다 더 큰 격차로 이 트럼프 후보를 물리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공화당 경선 결과 살펴볼까요?
네,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어제 이 웨스트버지니아주와 네브라스카주에서 높은 지지율로 승리했습니다. 공화당은 다른 후보들이 모두 다 사퇴하고 이제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이 투표용지에는 물론 이 다른 후보들 이름도 여전히 올라있었는데요.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77%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고요. 네브라스카주에서도 61% 지지율을 보이면서 승리했습니다.
네, 뭐 널리 예상됐던 결과이긴 합니다만 이 트럼프 후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이 트럼프 후보 측은 이번 승리에 대해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의 이 성명을 발표했고요. 그러면서 11월 본선거에서도 두 주에서 승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 이 트럼프 후보가 클린턴 후보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아, 그리고 이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이 바뀌는 주요 경합주 세 곳에서도 두 후보가 팽팽한 대결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음 경선 일정 살펴볼까요?
네, 다음 주 화요일이죠. 5월 17일에 서북부 오리건주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예비선거가 열리고요. 또 중서부 켄터키주에서는 민주당 예비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샌더스 후보가 다음 주에 이 오리건주와 켄터키주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주에서 테러 관련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 소식 살펴보죠.
네, 소말리아계 미국인 3명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2014년 이후에 이 시리아 ISIL에 가담하기 위해 모의한 혐의로 미네소타 주민 9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등학교와 뭐 대학교 친구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그 가운데 6명은 이미 ISIL을 지원하기 위해 모의한 혐의에 대해서 이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이들은 최고 징역 15년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3명이 이번에 재판을 받는 겁니다.
네. 자, 이 용의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네, 이 모하메드 파라와 굴레드 오마르, 압디라만 다우드 이렇게 세 명인데요. 모두 20대 청년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약 1년 동안 여러 차례 만나서 ISIL의 이 시리아 지부에 가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당국에 체포됐는데요. 정확한 혐의는 테러 단체에 물질적인 지원을 하려고 한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세 사람이 미국 밖에서 살인을 도모한 혐의라고 하는데요. 세 사람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FBI가 이 사전에 이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체포까지 하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FBI가 수사를 시작한 건 지난 2014년이었는데요. 일부 미네소타 주민이 시리아에 있는 ISIL에 가담하기 위해서 미국을 떠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2014년 11월에 이 미네소타주 담당 연방검찰이 미네소타 주민 두 명에게 ISIL 가담하기 위해서 모의한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한 명은 이미 이 시리아로 떠난 뒤였고요. 나머지 한 명이 2014년 5월에 미네아폴리스 공항에서 터키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체포됐습니다. 그 뒤 이 수사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2015년 12월까지 모두 9명이 체포된 겁니다.
네. 자, 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배심원 선정 작업이 끝났는데요. 남자 8명, 여자 8명, 모두 16명의 배심원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은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세 명이 모두 미네소타 주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미네소타주가 소말리아계 주민들이 많이 사는가 보죠?
그렇습니다. 이 미네소타주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미네아폴리스인데요. 이 미네아폴리스에 이 미국에서 이 소말리아계 미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소말리아계 인구가 2만 5천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1990년대 이 소말리아 내전을 피해서 달아난 난민 출신이고요. 미국의 난민 수용 계획을 통해서 미네소타주에 정착했습니다. 2007년 이후 10명이 넘는 소말리아계 미국인이 이 소말리아나 시리아에 있는 이슬람 무장단체에 가입했는데요. 그동안 또 미국에서 80명이 ISIL 가담 모의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주립 군사대학에서 이 무슬림 여학생의 히잡 착용 허용을 검토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예, 결국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군요.
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주립 군사학교인 시타텔이 이번에 문제의 학교인데요. 세워진 지 170년이 넘었고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 있는 군사학교입니다. 얼마 전에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여자 입학생이 학교에서 히잡을 착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학교가 이 허용 여부를 검토했는데요. 이 히잡은 무슬림 여성들이 머리카락과 신체를 가리기 위해서 머리에 두르는 천을 말합니다.
네, 자, 군사학교는 일치된 그런 복장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만 사실 최초에 이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 군사학교 이 시타델은 전통적으로 복장 규정이 매우 엄격한데요. 해당 여학생은 입학이 결정된 뒤에 이 학교 제복안에 히잡을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후 학교가 정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이 재학생과 졸업생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들이 있었나요?
네, 일부에서는 신앙의 자유와 포용의 중요한 상징이 될 것이라면서 환영했지만 반대로 군사학교에서 중요한 충성심, 단체 정신, 일체감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재학생과 졸업생, 또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학교 측에서는 이제 히잡 착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 나왔던 우려의 목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학교는 이번 결정에 대한 성명에서 군사학교의 제복 규정은 통솔력 훈련의 중심에 있으며 생도들은 개성을 포기함으로써 단체 정신과 충성심을 배우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히잡 착용을 예외로 할 수는 없다는 게 학교 지도부의 결정이란 겁니다.
네. 자, 히잡 허용을 요구했던 학생은 학교 결정을 따르기로 했습니까?
네, 아직 여학생이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미국 이슬람 관계위원회의 이브라임 후퍼 대변인은 여학생이 군사학교 진학을 포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학교 총장이 해당 내용을 이 직접 전화로 이 여학생에게 알렸다고 하는데요. 후퍼 대변인은 이 여학생이 군사학교 진학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이 학교 결정을 통보받고 매우 슬퍼했다면서 여학생 총장에게 이 종교와 군사학교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건 옳지 않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후퍼 대변인은 법적 대응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최근 그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 논란, 미국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도 이 총리 관련 발언이 문제가 됐었죠?
네, 지난달 프랑스의 마뉴엘 발스 총리가 대학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해서 이 무슬림 사회가 반발했었죠. 이 프랑스에서는 이미 공립학교에서 여학생의 히잡 착용이 금지됐는데요. 지난해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벌어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이후 이슬람교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히잡 착용 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발스 총리는 히입은 오히려 무슬림 여성을 노예화하는 것이라면서 금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무슬림 학생들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이 종교적인 상징물 착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건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자, 한국에서도 얼마 전 그 이란을 국빈 방문한 이 박근혜 대통령의 히잡 착용이 논란이 됐었죠?
네, 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처럼 이란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정상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슬람 국가인 방문국 이란의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에 맞는다면서 박 대통령은 방문 내내 이 하얀 히잡을 착용했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클랩튼의 노래입니다. Wonderful Tonight 함께 들어보시죠.
London is.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흔히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 역사상 최초로 이 무슬림 시장이 탄생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앞으로 4년간 런던을 이끌게 된 사디크 칸 신임 런던 시장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hank you, London. London is the greatest city in the world.
지난 5월 5일 영국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런던 시장으로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사디스 칸 후보가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노동당 소속의 사디크 칸 후보는 이번 런던 시장 선거에서 57%라는 높은 득표율로 여당 후보를 거뜬히 누르고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로써 런던은 유럽 국가 수도 가운데서는 최초로 무슬림 시장을 탄생시킨 도시가 됐습니다.
파키스탄계 무슬림 이민자의 아들
사디스칸 신임 런던 시장은 1970년생으로 올해 45살입니다. 런던에서 파키스탄계 무슬림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칸 시장의 부모는 아들 7에 딸 하나, 모두 8명의 자녀를 뒀고요. 칸 시장은 그 가운데 다섯째 아입니다. 칸 시장의 조부모는 1947년 파키스탄이 인도로부터 분리 독립을 했을 때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이주한 사람들이었고요. 칸 시장의 부모는 칸 시장이 태어나기 직전에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You know, I've been thinking a lot about my late dad today.
네, 칸 시장은 이 당선 소감에서 자꾸 한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난다고 말했는데요. 칸 시장의 아버지는 열악한 환경과 박봉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버스 운전사로 일한 성실한 가장이었고요. 칸 시장의 어머니도 집에서 재봉일을 하면서 살림을 도왔다고 합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칸 시장도 어릴 때부터 신문 배달은 물론이고 이 여름방학 때는 건축 현장 같은 곳에서 일을 해야 했는데요. 칸 시장의 가족은 그렇게 번 돈의 일부를 꾸준히 파키스탄에 남아있는 다른 가족과 친지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치과 의사를 꿈꾸던 소년, 변호사가 되다.
사디크 칸 시장은 치과 의사가 될 생각에 중고등학생 때는 특히 수학과 과학 공부를 열심히 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논리적이고 논쟁을 잘한다는 한 선생님의 조언과 미국의 유명한 법정 드라마에 매료돼서 진로를 바꿔서 노스 런던 대학교에 진학해 법학을 전공합니다. 실제로 칸 시장은 15살 때 이미 노동당에 가입할 정도로 정치 쪽에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에 다닐 때도 여전히 가난했기 때문에 칸 시장은 4년 내내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학업을 병행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길포드 법률대학원까지 마친 후에 1994년 당시 유명한 인권 변호사였던 로이즈 크리스찬 밑에서 수습 변호사로 법조계 일을 시작합니다. 당시 주로 인권과 노동 관련 일을 많이 다뤘는데요. 그리고 불과 3년 후에 약관 27의 나이에 회사 지분을 얻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칸 크리스찬 합동 법률 사무소까지 엽니다. 이 무렵 역시 파키스탄계 이민자 출신 변호사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는데요. 흥미롭게도 칸 시장의 아내인 사디아 아흐메드의 아버지 역시 버스 운전사였다고 합니다. 현재 칸 시장과 사디아 사이에는 두 딸이 있습니다.
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또 한 차례 변신.
사디크 칸 시장은 2005년에 변호사 생활을 그만두고 총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직접 입법 활동을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2008년 고든 브라운 총리 당시에 사회부 차관에 이어서 2009년 교통부 차관 등에 발탁되면서 이 무슬림 출신으로서 영국 내각에 진출한 최초의 인물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2010년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은 데이비 캐머런 현 총리의 보수당에게 패하는데요. 하지만 칸 시장은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또 2015년 총선에서도 성공해 3선 의원이 됐는데요. 이후 노동당의 예비 내각에서 법무장관, 런던 장관 등을 맡으면서 노동당의 비중 있는 인물로 부상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예비내각은 영국 정치의 독특한 제도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야당이 집권당이 될 경우를 대비해 임시로 꾸린 내각 조직을 말합니다.
영국 역사상 최초의 무슬림 시장 탄생.
사디크 칸 시장은 지난해 런던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노동당의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내 경선을 치러야 했는데요. 칸 시장은 최종 경선에서 59%를 얻어서 41% 지지를 얻는 데 그친 상대 후보를 제치고 노동당의 후보로 뽑혔습니다.
An affordable home and a comfortable commute you can afford. More jobs
칸 시장은 대중교통과 공공주택 문제 등 민생고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어서 민심을 얻어 런던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영국의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칸 시장을 온건하고 실용적인 정치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눈길을 끄는 점은 칸 시장이 2013년 의정 활동을 할 당시에 동성간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지지했는데요. 당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한 이슬람 지도자는 사디크 칸은 이제 더 이상 무슬림이 아니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Back then, I never dreamt that someone like me could be elected as mayor of London.
칸 시장은 시장 당선 발표 직후 어릴 때 단 한 번도 자신 같은 사람이 런던 시장이 되리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이렇게 런던 시장이 됐다면서 앞으로 모든 런던 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영국의 무슬림 상황.
현재 이슬람교는 영국에서 두 번째로 교세가 큰 종교입니다. 영국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 현재 영국의 전체 무슬림 인구가 사상 처음 3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일부 지역은 주민의 절반 이상이 무슬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무슬림이 다수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디크 칸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57%, 약 130만 표를 얻었는데요. 이는 런던 지역 무슬림 인구와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현재 런던시의 인구가 약 850만 명으로 8명당 1명꼴로 무슬림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의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무슬림들에 대한 시선이 따가운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국가들이나 이슬람교에 대해 공포를 느끼거나 싫어하는 이슬람 포비아, 이슬람 혐오증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디크 칸 시장이 영국 최초의 첫 무슬림 시장으로 과연 어떤 화합의 역할을 해낼지 주목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사디크 칸 신임 런던 시장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a slap on the wrist. A slap on the wris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I heard you went to court yesterday to settle your speeding ticket. How did things go?
The judge let me go with just a slap on the wrist. I was extremely lucky this time around.
That's terrific. Glad to hear that.
본문을 들어보면 제이슨이 과속딱지 때문에 법정에 간 모양입니다. 제가 제이슨에게 법원에 간 일이 어떻게 됐냐고 묻자 제이슨은
The judge let me go with a slap on the wrist.
판사가 나에게 가벼운 벌칙만 부과했어.
I was extremely lucky this time around.
이번에는 운이 정말 좋았어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a slap on the wrist. A slap on the wris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I heard you went to court yesterday to settle your speeding ticket. How did things go?
The judge let me go with just a slap on the wrist. I was extremely lucky this time around.
That's terrific. Glad to hear that. Today's expression is a slap. S-L-A-P, slap on the
wrist, W-R-I-S-T, wrist, a slap on the wrist, a slap on the wrist. A slap on the wrist is to get a light punishment for doing something wrong. A slap on the wrist 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손목을 한 대 철썩 때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벼운 벌을 주다 혹은 경고하거나 꾸짖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과속딱지를 받았지만 판사가 가벼운 벌칙만 부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The judge let me go with a slap on the wrist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You are so lucky that you only got a slap on the wrist for cheating on your test. You are so lucky that you only got a slap on the wrist for cheating on your test. 는 넌 운이 좋아. 시험에 부정 행위를 했는데도 가벼운 벌만 받았잖아.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 heard you went to court yesterday to settle your speeding ticket. How did things go?
The judge let me go with just a slap on the wrist. I was extremely lucky this time around.
That's terrific. Glad to hear that. Let's review. A slap on the wrist is to get a light punishment for doing something wrong.
가벼운 벌을 주다 혹은 경고하거나 꾸짖다.
A slap on the wrist. A slap on the wrist. A slap on the wrist.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98년 5월 11일 오늘 인도가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24년 전에도 인도는 중국의 핵실험에 대항해 핵실험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핵확산 금지 조약 NPT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 1998년 오늘 인도가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날 인도의 핵실험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인도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합니다. 인도가 핵실험을 실시하자 이에 맞서 이웃 나라인 파키스탄도 같은 달 핵실험을 실시합니다. 인도의 핵실험이 파키스탄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가입하지 않은 이 두 나라의 핵 공방으로 세계는 순식간에 핵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에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의 비난 성명이 끊이지 않았고 미국과 일본은 이 두 나라에 대해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하게 됩니다. 1888년 5월 11일 오늘 크리스마스 캐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작곡한 어빙 버린이 러시아 동부 튜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빙 버린의 본명은 이스라엘 버린으로 그는 5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버린은 정규교육이라고는 초등학교 2학년을 중퇴한 것이 전부였고 음악학교는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가난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악보도 볼 줄 몰라 옆 사람의 도움으로 작곡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빙이 작곡한 곡은 무려 1,500여 곡에 달합니다. 어빙 버린의 유명한 곡 중 또 하나는 God Bless America,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입니다.
God bless America, land that I love, stand beside her.
금세기 미국에서 가장 많은 노래를 남긴 작곡가 어빙 버린. 그는 미국 음악의 산 증인이자 참다운 의미에서 미국 대중음악의 창조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